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은 남중국해를 포함해 국제법상 허용되는 모든 곳에서 작전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 중인 해리스 사령관은 오늘 베이징 대학에서 열린 강연에서 미군은 국제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언제 어디서든 비행하고 항해하며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며 남중국해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군 구축함 라세노가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인공섬 12해리 내 진입한 것은 항해의 자유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국제법률의 퇴보와 변질을 막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그러나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특정 국가의 편에 서지 않으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모든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의 강연에 대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넓은 국제 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중국의 난사군도를 고집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무력 시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란이 시리아 사태와 관련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제평화회담에서 철수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란의 후세인 아미르 압돌라이한 외무차관은 이란 학생통신 등 관영 언론에 첫 회담에서 일부 나라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부정적이고 비건설적인 역할을 했다며 만일 회담에 결실이 없다면 이란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러시아는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반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원하는 시리아 반군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진지하게 회담 철수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집트 상공에서 추락한 러시아 여객기는 외부에서 충격을 받지 않았다고 조사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조사관은 시나이 반도에 추락해 탑승자 224명 전원이 사망한 에어버스 A321기 잔해에서 수거된 블랙박스 예비조사에 관해 언급했지만 추가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현재 이집트와 러시아 조사관들이 에어버스사에서 파견된 독일과 프랑스 전문가들과 항공기가 등록된 아일랜드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사고기 블랙박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지난 10월 한 달간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유입된 난민은 21만 8천여 명으로 지난 한 해 전체 난민 수보다 많았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지난달 터키에서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 수는 21만 265명이었으며 북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로 건너온 난민은 8,129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은 10월 20일 하루에만 1만 6명에 달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지난해 지중해를 건넌 난민 수가 21만 6천 명, 터키에서 육로를 통해 유럽으로 국경을 넘은 난민 수는 3천 명으로 집계했었습니다. 유엔 난민 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은 전 세계적으로 강제 이주하는 난민 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소자들의 사회 재진입을 돕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뉴저지주 뉴욕시를 방문해 제2의 기회를 얻기 원하는 미국인들이 사회의 진빚을 갚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이 발표한 조치에는 교육과 직업훈련, 주택, 법률지원, 자녀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재소자들이 사회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추가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연방정부 지원서에서 범죄 기록을 표기하는 난을 금지하는 조치도 발표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미국까지 송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미 국무부에 사업 신청 검토 작업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캐나다의 에너지 기업인 트랜스 캐나다사는 어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에게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 승인 여부에 대한 검토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업체 측은 이에 대해 1900km 송유관의 끝지점이 위치할 미중서부 네브라스카주 당국이 송유관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체 측은 네브라스카주 당국의 검토 작업이 마무리되기까지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11월 3일 화요일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외교부 인권대사는 UN 서울 인권사무소 개설 자체가 북한에 큰 심리적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N 사무소가 대한민국에 있다. 또 거기서
한국통일부는 탈북자 출신 7급 공무원을 공개 채용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탈북자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두만강 국제관광구 조성을 중점 사업으로 삼고 북한, 러시아와 함께 건설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맑은 후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는 11도에서 21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세계 민주주의 운동 대회가 열렸습니다. 민주주의로 이행하지 못한 나라들에 대한 지원 목표로 하는 이 대회에서는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주제로 한 언론 간담회도 마련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 관한 언론 간담회가 3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 외교부 이정훈 인권대사는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COI 서울 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그 자체가 대단한 성과이며 서울 사무소의 존재만으로도 북한에 큰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직접 북한에 들어가 조사 활동을 벌일 순 없지만 서울에 유엔 사무소가 있고 그곳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은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때문에 COI 보고서가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과 관련해 당장 효과를 낼 수는 없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획기적인 선을 그은 건 분명하다고 이 대사는 평가했습니다.
유엔 사무소가 대한민국에 있다. 또 거기서 우리들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혹시 통일이 되면 우리 이름들이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런 인권 침해 상황들이 거명이 돼서 그 처벌을 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름 대학녀들의 그 행태를 좀 자제를 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대사는 실제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꼼짝하지 않던 북한이 COI 보고서에 대해선 크게 반발하고 적극 부정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사는 이어 독일이 통일되기 전 서독 정부가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동독에서 벌어지던 인권침해 상황을 기록했다며 이는 동독 정부의 심리적으로 큰 압박수단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티븐 랩 전 미 국무부 전쟁 범죄 문제 담당 특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서울 사무소의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That will continue to document the evidence of the atrocities and human.
랩 전 특사는 앞으로 북한 내 잔혹 행위와 탈북자들의 증언 등 북한을 변화시킬 여러 인권 관련 정보가 수집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오랜 기간 폐쇄 사회였고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만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지속돼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랩전 특사는 강조했습니다. 라판디자민 아세안 정부 간 인권위원회 인도네시아 대표는 국제적 압박이 계속되면 북한은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북한 정부의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가 보이고 있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COI 보고서 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다자간 관계를 활용해야 하는 점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을 유도한다면 경제적 정책 변화까지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민주주의 운동 대회는 민주주의로 이행하지 못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시작해 2년마다 열리고 있으며 이번 대회엔 100여 개 국가, 약 400명의 민주주의 운동가와 학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럽연합이 지난달 30일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UN 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UN 총회에 해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상정되고 있는데요. 이 결의안 상정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인가요?
네, 지난 2005년이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작성해 UN 총회에 제출했고요. 올해로 11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내 인권 침해와 탈북자 문제, 납북자 문제, 식량 위기 등 인도적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고 북한의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담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도록 권고하는 조항 등 역대 결의안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아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해 결의안 초안은 특히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하고 있다는데 무슨 뜻입니까?
네, 초안은 먼저 북한 당국자들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 등 인권 침해 책임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서로 협력해서 책임 규명 노력을 펼침으로써 인권 범죄들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안보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 그리고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실시하는 방안인데요. 안보리가 이런 방안들을 검토해서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기록 등 북한 상황을 계속 논의하면서 이 문제에 계속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결의안 초안은 북한 인권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 처형과 강간, 고문, 자의적 구금, 3대까지 이어지는 연좌죄, 정치범 수용소, 이동과 여행의 자유 제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침해, 성분에 따른 차별, 강제 실종과 납치, 강제 노동, 열악한 인도적 상황 등을 지적을 했습니다. 초안은 이어서 북한에서는 이런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문화가 만연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까?
네,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전면적으로 존중할 것을 북한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모든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와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총회의 권고사항들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특히 인권침해 책임자의 처벌과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인도적인 처우 등을 강조했습니다. 주원은 또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정부의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과 관련 국제조약에 대한 비준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 정부의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교류에 나설 것과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대규모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조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초안이 북한 정부에 다양한 방안들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 정부가 거부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초안이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으로 채택되더라도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결의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면 북한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2년 연속 유엔총회 외무상을 파견한 것이나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신속하게 반응한 것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안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네, 우선 오는 5일에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는 16일이나 20일 사이에 제3위원회에서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는 유엔총회에서 표결이 실시될 전망인데요. 해마다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나라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철 기자와 함께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내용과 전망을 알아봤습니다. 한국 정부가 탈북자를 처음으로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공개 채용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탈북자 출신 일반직 7급 공무원 2명을 공개 채용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통일부에서 탈북자 정착 지원과 상담 업무를 맡게 됩니다. 한국 정부가 계약직이나 9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탈북자를 채용한 적은 있지만 7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탈북자를 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탈북자 출신 9급 행정공무원 2명과 운전 서기부 1명도 뽑았습니다. 이번 공채에는 탈북자 104명이 응시해 7급의 경우 13대 1, 9급의 경우 3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신원조사를 거쳐 이달 중순 이후 공식 임용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탈북자들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공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남으로써 남북 통합 과정, 나아가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면 저렇게 공직에 진출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주고 또 북한에게도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선진 교육과 제도에서 훈련된 행정 일꾼들이 앞으로 남북 통합에 크게 일꾼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2만 8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한국의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근무하는 탈북자 수는 74명입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한국 정부 고위 공무원에 임용된 사례는 차관보급인 통일교육원장을 지낸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조명철 의원은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교원으로 근무하다 1994년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조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탈북자 출신으로는 최초로 비례대표로 한국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유관부처와 협력해 앞으로도 더 많은 탈북자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육군이 도입할 미국산 대형 공격 헬리콥터기 아파치 가디언의 시제기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보잉사에서 출고식을 갖고 첫 선을 보였다고 한국방위사업청이 밝혔습니다. 한국 육군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36대를 도입할 아파치 가디언 헬기는 기존 기능의 성능을 대폭 개량한 기종으로 공대지 유도탄 헬파이어와 공대공 유도탄 스팅어와 함께 로켓과 기관총을 동시에 탑재할 수 있어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로 손꼽힙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헬기가 한국군이 운영 중인 공격 헬기의 노후화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고 전투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 나라 간 관계 개선이 미국과 영내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한중일 정상이 서울에서 만난 것을 환영한다며 세 나라의 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We welcome the meetings of the leaders of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China in Seoul. We support their efforts to improve relations among the three countries.
엘리자베스 트리도 국무부 공보국장은 이일 정례 브리핑에서 세 나라 관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어 한중일 세 나라의 강력하고 건설적인 관계가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면서 이는 미국과 영내 이익에 모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believe strong and constructive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Japan, and China support regional peace and prosperity, which serves our interests and the interests of the region.
트리도 공보관은 한중일 정상 간 정례적 회동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이는 해당 국가들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또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첫 정상회담을 갖고 위안부 문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관련 보도 내용을 환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정보는 두 나라 당국에 문의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거론된 데 대해 논평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세계 식량계획이 올해로 끝나는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북한은 올해 가뭄의 영향으로 쌀과 옥수수 등 주요 작물 수확량이 감소해 주민들의 굶주림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지역사무소의 다미안킨 대변인은 2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6개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current program cycle was supposed to finish in December.
Right.
But what they're planning to do is
오는 12월 말 종료되는 영양지원 사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앞서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년 시한으로 시작돼 지난 6월 말 종료될 예정이던 영양지원 사업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었습니다. 킨 대변인은 세계식량계획이 현재 북한에서 주민들의 영양 상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6월 이후 새로운 영양지원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킨 대변인은 5세 미만 북한 어린이의 3분의 1이 영양실조로 발육부진 상태이며 임산부와 수유모 등 여성의 3분의 1 이상이 빈혈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올해 극심했던 가뭄으로 쌀과 옥수수 등 주요 작물의 수확량이 감소돼 취약계층의 영양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량농업기구 FAO의 전망을 인용해 올해 주요 작물 수확량이 평년에 비해 10에서 15%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앞서 공개한 식량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쌀과 옥수수 생산량을 370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30만 톤에 비해 14% 줄어든 규모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취약계층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올해 73천여 명의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에게 3,800톤 이상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킨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자강도를 제외한 함경남북도와 평안도, 강원도 등 8개 도와 남포시 등 9개 행정구역의 어린이와 임산부 130만여 명을 대상으로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킨 대변인은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목표 인원의 절반 정도만이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의 경우 세계식량계획은 취약계층 70만 7천여 명에게 1,920톤의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0만여 명의 취약계층에 2,587톤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 26% 감소한 규모입니다. 또 매달 130만여 명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세계식량계획의 목표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위해 목표한 금액은 약 1억 6,780만 달러지만 지난 27일 현재 모금액은 목표액의 절반 수준인 8,797만 달러입니다. 한편 다미안 킨 대변인은 대북 영양 사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데 2,330만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공동으로 국제관광구를 조성하는 사업이 중국 정부의 새로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확정됐습니다. 중국 지린성 정부는 내년부터 관광구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지난주 열린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에서 두만강 국제관광구 사업을 지린성의 주요 사업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으로 명명된 이 사업에 따라 지린성 정부는 두만강 국제관광구 조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러시아와 함께 국제관광구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연말까지 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건설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린성은 지난 2012년 두만강 국제관광구 건설 계획을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전달한 데 이어 지난 3년간 북한과 러시아와 함께 실무 협의를 벌였습니다. 러시아 관광청도 올해 2월 두만강 하구에 국제관광구 조성안을 승인했습니다. 올레그 사포노프 러시아 관광청장은 당시 극동지역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환영한다며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국제관광구가 설치될 두만강 하구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 세 나라의 국경이 접하는 곳으로 내 외국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관광지역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관광객들은 별도의 비자 없이 이 지역을 방문해 세 나라의 문화를 한 곳에서 체험하고 면세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관광구는 지린성 훈춘시 팡촨 일대를 중심으로 북한 라선시 두만강동과 연해주 핫산구가 각각 10평방킬로미터의 토지를 편입시켜 조성되며 세 나라가 공동 관리할 계획입니다. 관광구에는 관광 캠프장과 휴양시설, 민속촌, 면세점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훈춘시 관계자는 중국경제신문망에 가장 큰 매력은 면세 상품을 살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두만강 하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세 나라가 국경을 접하고 바다와 연결돼 있을 뿐 아니라 철도와 항만 시설도 있어 관광과 경제 협력의 중심지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을 드나드는 상인과 관광객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영매체인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지난해 훈춘시에서 육로를 통해 러시아 연해주를 여행한 중국인은 15만 5천 명으로 집계됐고 훈춘을 통해 옌벤을 방문한 러시아인도 14만 7천 명에 달했습니다. 중국신문사는 양국을 왕래하는 관광객과 상인이 매년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러시아 극동 지역은 의류와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이 부족해 이를 중국에서 구입하는 러시아 보따리상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히딩크 전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북한의 꿈의 구장인 드림필드를 건립하기 위해 오는 5일 북한을 방문합니다. 어제 서울에 도착한 히딩크 전 감독은 북한 대표팀 감독직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히딩크 전 한국축구대표팀 감독이 북한에도 시각장애인 전용 풋살 경기장인 드림필드를 건립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합니다. 지난 2007년부터 한국 충주의 맹아원을 시작으로 한국의 13개의 꿈의 구장을 설립한 히딩크 전 감독은 평양을 비롯한 북한 주요 도시에 드림필드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Not just in Pyongyang and hopefully as a consequence also in other cities in the north.
통일부 당국자는 3일 히딩크 전 감독이 히딩크 재단 관계자와 함께 오는 5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북한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2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가면 북한 축구협회장과 만나 축구와 함께 남북관계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2박 3일 동안 북한에 머물 예정인 히딩크 전 감독은 축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돕겠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계속 방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딩크 전 감독은 또 앞으로 유소년 축구 관련 계획도 세울 수 있으며 첫 단추를 잘 끼우면 그 다음은 쉬운 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 4강 신화를 이끌었던 히딩크 전 감독의 관심은 이제 북한 축구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침체에 빠진 북한 축구 대표팀을 직접 맡을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When I was working here in 2002, I was once asked on a press conference if you want to be national team manager of North Korea. I spontaneously said, "Yes, why not?" I don't know at this moment. We'll see.
히딩크 전 감독은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팀 감독을 맡고 있을 때 북한 감독으로 오라는 제의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답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한번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히딩크 전 감독은 직접 북한팀 감독직을 맡지 못한다면 유럽의 유능한 지도자를 추천하는 등 북한 축구 발전에 기여할 다양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히딩크 전 감독은 지난 6월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직을 사임했고 네덜란드에 있던 히딩크 재단도 최근 한국으로 옮겼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의 리세광 선수가 2015 세계 체조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홍은정 선수는 은메달 하나를 보탰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체조 영웅 리세광 선수가 세계 선수권 대회 도마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리 선수는 지난 1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국제 체조 연맹 주최 제46회 세계 기계 체조 선수권 대회 남자 도마 결선에서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1, 2차 시기 평균 15.45점을 획득한 리 선수는 2위를 차지한 루마니아 선수의 0.05점 앞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중국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도마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리 선수는 이번 대회 금메달로 대회 2연패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리 선수는 2007년 독일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국제무대에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직전 여자 선수의 나이를 속인 사실이 적발되면서 북한 선수단 전체가 2년간 국제경기 출전 정지를 받는 불운을 겪기도 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홍은정 선수는 이번 대회 여자 도마 종목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열린 여자 도마 결선에서 1, 2차 시기 평균 15.633점을 얻은 홍 선수는 금메달을 딴 러시아 선수의 0.033점 뒤져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중국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던 홍 선수는 대회 2연패에도 실패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 피바다 극단에서 활동하던 저명 성악가 유해가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묻혔습니다. 누나를 어머니 곁에 묻겠다는 재미 한인 의사의 노력으로 가족들은 60여 년 만에 이산의 고통을 내려놨습니다. 최초로 북한에서 미국으로 반출된 이산 가족의 유해 안장식을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미국 일리노이주 다리엔시에 있는 클라렌돈 힐스 묘지에 북한 피바다 가극단 출신 성악가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서울에서 인민군에 이끌려 북한으로 넘어간 박경재 씨. 먼 길을 돌고 돌아 64년 만에 미국의 어머니 곁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박 씨의 유해 일부를 지난해 평양 만수대 인근 묘지에서 미국으로 옮겨온 동생 박문재 씨는 이날 조심스레 누나의 흔적을 가족들 곁에 묻었습니다.
누나 문제인데 결국 태평을 건너 왔네. 엄마를 보고 싶어가지고 항상 그렇게 그리워하던 누나가 이제는 결국은 이걸로 돼가지고 태평양에 건너와가지고 오늘 엄마 곁에 눕게 됐어.
어린 시절 동생들과 뛰놀면서도 늘 노랫가락을 흥얼거리던 누나는 결국 폴란드와 체코에서 성악을 전공한 뒤 북한에서 저명한 음악인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렇게 생사 여부조차 모르고 살던 남매는 지난 1995년 44년 만에 평양에서 다시 만났지만 꿈에도 그리던 재회의 기쁨은 2012년 박경재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17년 만에 끝났습니다. 어머니 곁에 누나를 묻고 싶었던 박문재 씨는 심장내과 전문의로 10년 넘게 의료봉사를 하며 인연을 맺은 북한 당국자들로부터 지난해 5월 누나 유골 반출을 승인받았습니다. 10년 전 91살의 나이로 눈을 감는 순간까지 딸의 이름을 불렀던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게 된 겁니다.
엄마, 누나가 오늘 엄마 옆에 눕게 됐어. 항상 경제 하면서 그리워하고 울던 그 누나가 결국은 엄마 곁으로 승천을 했고.
폭우 속에 진행된 이날 안장식에는 박문재 씨의 자녀와 동생 등 미국 각지에 사는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 미국에 흩어져 살다 유골로 만난 모녀의 생전 모습을 회고하며 울고 웃었습니다. 박 씨의 딸 박수진 씨 부부는 사후에 남아 이뤄진 할머니와 고모의 재회를 보기 위해 미 서부 워싱턴에서 날아왔습니다.
It's raining. It's very fitting that it represents the sadness that this daughter and mother could be separated for over 60 years.
워싱턴 주립대학 소아과 교수로 17대째 의사 가업을 잇고 있는 박 씨는 이날 내린 비가 60년 넘게 만나지 못한 두 모녀의 슬픔을 대변해 주는 것 같다면서 북한에 있는 사촌들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팔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 평양의 고모에게 편지를 전달했었다는 박 씨는 이번 세대 혹은 다음 세대라도 모든 가족이 재회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People will still remember the love and keep up the dreams that we will be able to reunite in the future.
Whether 박문재 씨는 제주도에 흩어져 있던 선조들의 묘를 이미 4년 전 일리노이주 클라렌던 힐스 묘지로 이장했습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남은 누나를 어머니 품에 안긴 80살 넘은 아들이자 동생은 이날 수십 년 이산의 아픔과 책임을 마침내 내려놨습니다.
슬프면서도 기쁜 행사였고 그러니까는 누나 저승에 가가지고 엄마하고 같이 잘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이제 나도 이제 몇 년 있으면 나도 조인할 거야 그러니까.
비오웨이 뉴스 백석원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투데이 풍경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밀주 지부 가운데 하나인 시카고 민주평통이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마라톤 대회를 열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시카고 지부가 최근 광복 70주년 기념 탈북자 돕기 한마음 마라톤 대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시카고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는 200여 명의 한인이 참가했습니다.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을 가져주시고 지지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3, 4, 3, 4, 1.
시카고 평통의 이문기 회장은 BOA에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에게 탈북자 정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원할 목적으로 대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기금으로 이제 후원해 주신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한 200여 명의 동포분들이 그 비오는 날씨에도 그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참여해 주셔가지고 이제 대회가 성황리에 끝났고. 한 만여 불 정도 이렇게 기금을 입금 모아가지고
이날 모인 만 달러 성금은 시카고 지역 탈북자들을 후원하는 데 쓰이게 되는데요. 탈북자 지원단체 애녹을 포함해 현지 탈북자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탈북자 지원단체 애녹은 시카고 지역 한인 20대 청년들로 구성된 대북 인권단체로 지난 2011년에 설립됐습니다. 지난 9월 애녹은 시카고 중국 영사관 앞에서 중국 내 탈북자 강제 북송 저지 시위를 벌이는 등 대북 인권 활동과 더불어 탈북자들의 자립을 위한 1대1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애녹이 제공한 집에서 함께 살며 미국의 고등학교 자격시험인 검정고시와 대학 진학시험 SAT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애녹의 홍성환 대표와 애녹의 도움을 받고 있는 탈북자들을 지난 주말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애녹에 지금 있는 그 학생들은요, 상당히 밝아요, 표정이. 아주 내가 그래서 상당히 그날 그 아주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 젊은 사람들은 아주 표정도 밝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의사 분명히 표시하고, 아주 그 밝은 표정으로 이제 대화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기분이 좀 좋았었는데.
이 회장은 애녹의 홍 대표와 대화를 나눴다면서, 애녹의 체계적인 탈북자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 한인사회의 탈북자 지원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날 만난 5명의 탈북자들이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았다며 미국 사회에 잘 정착하길 바랬습니다. 동시에 이 회장은 탈북자들이 미국 정착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시카고 지역 탈북자들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뭐 10여 명이고 뭐 이렇게 들어가서 공동생활할 수 있고 그다음 공동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작업장 같은 거. 이런 데를 좀 발성을 해줬으면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어려운 것에 그 넓은 농토, 농사를 공동으로 뭐 여러 사람에서 가질 수 있는 그 넓은 농토를 마련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데인가.
탈북자들이 10년쯤 되면 어떻게든 정착해 사는데 온 지 얼마 안 된 탈북자들은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장은 일부 탈북자들이 이런 요청을 하는 배경으로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한인들의 편견, 일부 한인 고용주들의 노동 착취 경험 등을 꼽았습니다. 시카고 평통은 올 연말까지 시카고 내 탈북자 현황 파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평통에 따르면 시카고에는 25명가량의 탈북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언론사와 각계 단체들과 협력해 탈북 동포에 대한 관심을 여론화시키고 지속적으로 탈북자들을 도울 후견인을 찾아줄 캠페인을 벌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의 이런 생각들은 사실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러시아 벌목공 출신인 35살 탈북 남성을 5년 전 양아들로 삼았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했는데 지금은 미국 정착에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재정적인 도움은 줬지만 저는 갚아라 그랬어요. 자립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건데 내가 아버지가 도와주는 건 네가 일하면서 아버지한테 갚고 그다음에 네가 줬고 다음 단계로 도약할 때에 또 필요하면 아버지가 도와주겠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공짜로 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또 네가 일을 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갚아라.
이 회장은 양아들이 자신에게 받은 돈을 조금씩 갚아나간다면서 탈북자들을 무조건 돕기보다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특별히 한인사회가 탈북자들을 불우한 이웃으로 보기보다 한 핏줄을 가진 동포라는 생각을 가져주길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 역시 한인사회를 정착 지원의 통로로 생각하기보다 한 동포라는 생각으로 한 걸음씩 다가서 주기를 희망했습니다.
대다수는 호를 단신 넘어온 탈북 동포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의 그 고충이 얼마나 심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족을 두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미국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미국 정착하는데 이제 조금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좀...
그 다음 19 동포사회 나와서 동포들과 어울려에 그분들의 어떤 그 미국에 정착하기 위한 어떤 그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동포라는 어떤 뜬금한 정을 느낄 수가 있지.
B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그동안에 찬반 논란이 이어져 왔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계획, 한국 정부의 방침이 그대로 확정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 오늘 최종 확정됐습니다. 오늘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동시에 참석한 기자회견이 열렸고요. 지금의 검정 제도를 통해서는 역사교과서의 편향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중학교 역사교과서 또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기로 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오히려 역사 교과서가 이념 논쟁의 도구가 되어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습니다. 더 이상 역사 교과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역사 교육을 정상화하여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말 잠깐 들어봤는데요. 한국 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결정했는데 국정화 반대 목소리는 여전한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역사 교과서를 국가가 발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역사학자들의 자유로운 역사관을 막는 행위고 정부 편향적인 교과서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는 사회 각계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과서 집필진 구성의 중요한 대상이 될 역사학자, 대학 교수들이 반대 서명을 하고 있고요. 한국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행정 예고한 지난 12일 이후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국정화 반대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등 중심가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현수막 시위, 촛불 시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받은 의견은 모두 47만여 건으로 찬성 여건은 15만여 명, 반대 의견 제출자는 32만 천여 명으로 오늘 그 내용들이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두 공개됐습니다.
여하튼 한국 정부는 역사 교과서를 국가 주도로 만들 것, 또 내후년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017년 3월 새학기부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일 4일입니다. 당장 그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들 집필진과 집필진 구성을 위한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고요. 11월 말에는 교과서 집필에 들어가서 2016년 12월까지는 새 역사 교과서 감수와 현장 적합성 검토까지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한국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확정한 이후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야당은 내일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방법으로 강한 반대를 표시하기로 했고요. 현직 언론인 4,700여 명도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오만한 행위라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계획, 출발점부터 분열을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을 가뭄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데 비상급수를 받는 마을도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군요.
가을 추수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지만 식수 등 생활용수가 부족한 마을이 크게 늘고 있어서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어제까지 전국에서 차량 등으로 비상급수를 지원받는 지역은 100여 개 마을이고요. 특히 인천 옹진군, 전라남도 신안 등 10개 지역이라고 환경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을로 급수 차량이 찾아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가정마다 커다란 물통을 가져 나가서 용수를 공급받는 마을이 많습니다. 25곳이고요. 마을 75곳은 상수도물을 일정 시간만 공급받는 제한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비상급수 지역을 지도상에서 살펴보면은 전라남도 신안군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인천, 강원도, 그리고 경북 지역의 상황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가뭄으로 인한 생활 용수난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 나아져야 하는데 지금은 보름 전보다 두 배 이상 비상급수 마을이 늘어났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인천 옹진, 전라남도 신안은 섬 지역인데요. 이런 곳에는 네네. 상수도에 의존하기가 힘들 텐데 어떻게 물을 조달하나요?
역시 배편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곳에는 매월 한 차례 한 번에 5톤에서 10톤의 물이 선박으로 공급이 되고요. 산골 지역에는 매주 한 차례나 수시로 급수 차량이 배달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비는 내년 1월까지도 평년 강수량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비상급수에 의존해야 하는 지역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섬 지역의 생활용수난 해결을 위해서 해수의 담수화 시설에 관한 고민은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 급수난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 28위를 기록했다는데 이 소식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들어볼까요?
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노르웨이입니다.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싱가포르. 전체 세계적으로 보면 17위에 올라있고요. 일본이 19위, 홍콩이 20위, 대만 21위에 이어서 한국이 28번째 자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로서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요. 한국이 2009년에 처음 이런 그 지수 조사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29위였고 지난해는 29위였는데 이번에는 3단계나 더 떨어졌습니다. 오늘 전해진 2015 레가툼 세계 번영지수 소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레가툼 세계 지수라는 게 어떤 건가요?
영국의 그 싱크탱크 연구소입니다. 레가툼 연구소라는 곳에서 발표하는 그 세계 번영 지수인데요. 세계 142개 나라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전안보, 교육, 보건, 국가 경영, 개인 자유 등 8개 분야별 순위를 매겨서 살기 좋은 나라가 어느 곳인지 그 순위를 정하는 것인데요. 레가툼 지수 지난 2008년부터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28위라는 것은 분야별 지수의 평균 순위가 그렇다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전체 8개 분야 가운데 안전안보 분야에서 17위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경제가 세계 17번째고요. 기업가 정신은 23, 교육은 22, 보건은 21위로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경영과 통치 능력은 35번째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인 자유는 66위로 중상위권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좀 낮은 점수를 받은 분야가 있는데 바로 사회적 자본이라는 분야입니다. 세계 142개 나라 가운데 85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1980년, 90년대 이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뭐 인기 순위 투표하듯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미국과 스위스 정도가 꼽혔는데요. 미국은 부자 나라라는 인상이 있었고 스위스는 전쟁이 없는 안전하고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라는 그런 인상이 많았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북한에는 사실상 종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 발표된 종교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탄압하는 것 때문에 특별 우려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국제 종교자유 담당인 미국의 데이비드 세퍼스타인 대사는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인권 탄압을 하는 나라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종교 정책은 대외적으로는 너그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국내적으로는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종교에 대해 극도의 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종교인들은 당국에 보고되는 것이 두려워 이웃이나 동료, 기타 일반인들의 눈을 피해 몰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정부가 기독교를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는 개인 우상화에 반대하고 사회정치단체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며 정부 밖에서의 교류를 하도록 만든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는 기독교도들이 정부가 통제하는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할 경우 처형, 폭행, 중형 등 처벌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통제하는 북한 언론은 일부 종교적인 행동과 관련된 혐의로 여러 외국인들이 체포, 구금되며 때로는 석방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언론 또한 한국인 침례교인 한 명이 일생 동안 노동교화소에 수감되는 중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 언론들은 호주 선교사 한 명이 선교용 인쇄물을 배포하다 13일 동안 구금돼 조사를 받고 풀려난 사실도 보도했습니다. 유엔 조사위원회는 2014년 2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종교의 자유와 기타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인도주의에 어긋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나라 지도층이 국제재판소에 회부돼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미국은 계속 북한에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너무나 많은 양심수들을 석방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국민이 자신의 종교를 갖고 믿음 생활을 하며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밝힐 수 없는 어떤 나라도 국민의 잠재적 능력을 제대로 개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